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가 지난 7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폴란드가 국경에 병력을 증파하는 등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어제 폴란드 국영 PAP 통신을 인용해 폴란드 국방부가 이날 국경수비대의 요청에 따라 벨라루스 국경에 병력을 추가 파견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초기지를 제공한 데 이어 최근엔 러시아의 전술핵을 배치한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앞서 폴란드 내무부는 벨라루스와 접한 국경에서 불법 월경 시도가 증가하고 러시아의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 대원들이 국경 근처에 나타난 이후 국경 수비대가 병력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올해에만 16,000여 명이 불법 월경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앞서 바그너 그룹 용병 4,000명이 지난달 벨라루스에 배치된 후 국경 보안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국방부는 어제 폴란드에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의 주둔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폴란드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인공지능 등 민감한 기술 분야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로이터통신 등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 규제는 일부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회사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특정 첨단 기술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새 규제는 미국의 자본과 전문 지식이 중국의 군 현대화를 지원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규제는 또 정부가 미중 간 금융교류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 산업에 광범위하게 투자하는 미국 기업의 경우 해당 활동을 정부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일본 남부를 강타한 뒤 한반도로 계속 북상하면서 남북한 모두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 시각 내일 새벽 제주도를 거쳐 오전 9시쯤 경상남도 통영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예상 경로라면 카눈은 1951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태풍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태풍은 내일에서 모레까지 한반도를 통과할 예정이며 초속 24m의 강풍과 200mm에서 400mm 이상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오키나와 남서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카눈이 오늘 일본 규슈 지방을 지나면서 초속 40m가 넘는 강풍과 많은 비를 뿌려 주민 133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시속 10k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 비바람이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 하락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또 생산자 물가도 4.4% 하락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직후인 2021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역대급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로또 복권 메가 밀리언스는 어제 추첨해서 총 15억 8천만 달러를 받는 1등 당첨자가 넉 달 만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이 당첨금이 메가 밀리언 사상 최대 당첨금이며 미국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첨자가 이 금액을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 등을 제외하고 약 7억 8천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0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불법이라며 거기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기존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25도, 최고는 21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3내지 7미터,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4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과의 어떤 무기 거래도 불법이라며 이를 계속 감시하고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8일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계속 적발하고 이런 행위에 결과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탄약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는 우리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That's something that is extremely concerning to us.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명분 없는 전쟁에서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싱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무기 거래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우리는 이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 경제 사업을 언급한 데 대한 무기 확산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무기 확산은 우리가 계속 감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무기 이전과 판매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를 결정하거나 계획한 어떤 나라도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gain, we will continue to identify and expose these transfers, these sales that happen.
싱 부대변인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의 경우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지속되는 정당성 없는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그것을 폭로하고 조사하는 데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3일 러시아 국방장관의 평양 방문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북한이 다시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과의 군사협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군수공장 현지 지도에서 국방 경제 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기존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만 북한이 20척의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VOA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반응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잇따라 구매하고 있는 정황과 관련해 기존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사례에 대한 논평 요청에 먼저 우리가 기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란 점을 말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Well, first I will say that we will fully enforce our existing sanctions, but then I will give the answer you've heard me give in the past, which is with respect to any.
다만 과거에 말한 대로 앞으로의 잠재적 제재 관련 조치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 사안을 묵인하는 데 대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어떤 잠재적 제재 관련 조치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VOA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 등을 인용해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경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모두 20척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GISIS 등에 등재됐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북한이 신규로 등록한 선박으로 밝힌 6척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등록한 행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지난 6월 BOA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새롭게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선박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북한 깃발을 단 21번째 선박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선박 린나호는 한반도 시각으로 3일 현재 북한 남포 대동강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선박 자동 식별장치 신호를 토대로 린나호가 현재 부양 5호를 선박명으로 선적을 북한으로 발신하고 있다고 표기했습니다. 문제는 린나호가 최근까지 북한 깃발을 달았던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다른 나라 선적이던 선박이 갑작스럽게 북한 선적으로 나타난 건 북한이 제3국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IMO의 GISIS 자료에는 린나호의 IMO 등록 번호와 연결된 선박이 카메룬 선적의 SF 트립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07년 건조된 이 선박은 최초 중국 깃발을 달았으며 이후 시에라리온, 자메이카, 토고, 벨리즈, 카메룬 선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북한 선박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최초엔 페이운 207호였지만 이후 유니티호, 선 르자오호, 린나호에 이어 2021년 하이지에호가 됐고 2022년 10월부터 SF 트리포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선박이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 정보를 통해 자신을 북한 선적의 부양 5호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이 선박을 구매한 시점이 2022년 10월에서 최근 사이 어느 시점이란 의미입니다. 린나호는 지난 2016년 북한 남포항에 기항한 기록을 남기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선박입니다. 특히 린나호는 뉴질랜드의 보험회사로부터 선박 보험을 가입했는데 북한에 기항한 선박에 보험을 제공하는 게 옳으냐는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당시 린나호는 홍콩의 한 회사가 소유, 운영주로 등재됐었습니다. 만약 북한으로 소유권이 넘겨지기 전까지 동일한 홍콩의 회사가 린나호를 계속 운영해왔다면 또 다른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으로 판매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의 리차드 버마 관리자원 담당 부장관이 7일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를 만나 동맹 강화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버마 부장관은 7일 앞서 트위터로 불렸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인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조 대사를 만나게 돼 반갑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70년간 전례 없는 협력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마 부장관은 국무부의 현대화, 대외 지원, 인력과 전략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성사될 경우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8일 VOA에 미한일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1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the likelihood of regular summit meetings is much higher than even a year or so ago. And that's due in large part.
클링너 연구원은 미한일 정상회의 정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매우 중요한 두 동맹국에게 관계 개선뿐 아니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도록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한일 사이의 역사적 어려움이 항상 걸림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강제노동 문제를 비롯해 일본에 대해 매우 용감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접근법을 취해 미한일 협력을 촉진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국무부 출신인 토마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8일 VOA에 미한일 정상회의 정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hard to predict with precision because the politics of the situation could shift. But right now it's looking
싱킨 연구원은 상황과 정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세 국가와 지도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고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기자들에게 미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3국 정상이 회담 정례화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상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람 이메뉴엘 일본 주재 미국 대사도 앞서 3일자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가 역사적인 회의가 될 것이고 지역에 있어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매년 1회 정례회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8일 VOA에 한국과 일본도 각각 자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캠프 데이비드에서처럼 자신들만의 특별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화답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 형식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전에 한일에서의 회담 개최를 먼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제프리 호넝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 제도화되면 소다자 안보협의체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a lot of these mini-lateral formats that provide the U.S. greater flexibility to pursue common causes.
호넝 연구원은 소다자 안보협의체는 공통의 명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미국에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며 한국은 이러한 협의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항상 열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회의를 더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면 이 지역의 다른 소다자 안보협의체들의 특징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한일 사이에 오커스나 쿼드와 같은 협의체가 바로 결성되지는 않더라도 회담 정례화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연구원은 미한일이 공식적인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 높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에 대한 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I think we're not going to get a formal alliance. That's just simply a bridge too far. There's not support in South Korea or Japan for that.
클링너 연구원은 공식 기구에 못 미치더라도 세 나라가 훨씬 심도 있는 조율과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8일 BOA에 미한일 정상회담 정례화는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gion is becoming, security-wise, is becoming more complicated and more intense because of North Korea's
여석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보 측면에서 더 복잡하고 치열해지고 있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실험과 영내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북중의 행동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동맹국과 적국 모두에게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호넝 연구원은 3국 정상회의 정례화가 영내 안보 우려에 대한 더욱 솔직한 협의와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know South Korea is very sensitive about the issues relating to China, but behind closed doors to actually have the leaders discuss China in a very open and frank manner.
호넝 연구원은 한국이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비공개로 3국 정상들이 매우 솔직하게 중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일본, 호주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한일도 더 많은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민감한 문제들을 조금씩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넝 연구원은 미한일이 분명히 군사 분야에서 몇 가지 협력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 크고 더 강력한 방식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며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훈련을 위해 일본 자위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로 안보 협력을 넘어 규칙을 정하고 제도를 구축하며 지역과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국제질서 구축이 추상적인 생각처럼 들리지만 대규모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원칙부터 경제적 약탈로부터 공급망 안보를 지키고 악의적인 해킹으로부터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한 과제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지도자들이 함께라면 개별적으로 또는 양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현재 위협과 부상하는 위협, 3국의 공동 관심사와 공동 가치를 고려할 때 3국은 향후 몇 년 동안 새로운 협력 기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보다 정기적인 협의와 대화, 공동 군사훈련과 공동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중국 등의 위협과 도전이 증가함에 따라 역내 안보 역학관계가 중요하게 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한일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지역이 극적이고 중요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개성공단 40여 공장 부지에서 통근 버스가 포착됐습니다. 3개월 전보다 2배 늘어난 건데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또다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이달 4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42곳의 건물 앞에서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4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움직임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차량은 건물 앞 주차장 혹은 공터에 한두 대씩 정차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버스가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지붕 일부분이 하얀색인 파란색 버스였습니다. 이는 해당 버스가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대형 버스 에어로시티라는 점을 추정케 합니다. 에어로시티는 지붕에 하얀색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 위성사진만으로도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근로자 통근용으로 운행됐던 한국 측 버스가 개성공단 건물에 정차한 정황은 북한이 해당 공장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추론으로 이어집니다. BOA가 개성공단 폐쇄 직전의 업체 지도를 위성사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번에 버스가 발견된 곳은 제영 솔루텍과 남광 NK, 에이스 힌지텍, 신원 에벤에셀 2 공장, 데일 유니트, 경동 흥업, 제일상품, SK 어페럴 1 공장, DMF, 만선, K2, 한스산업, 로만손, 용인전자, 부천공업, ON66.com, 범양, 풍양상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와 봉제, 의복 제조업체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체와 복합업종이 각각 6곳씩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전기 전자업체 3곳, 기계 금속 2곳, 기타 제조업 2곳, 화학업종 1곳 등에서 버스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내 기술교육센터와 관리위원회 건물 등 지원시설에서도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 내 도로에선 승합차 혹은 소형 트럭으로 보이는 차량 2대가 발견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건물 앞에는 자재 더미로 추정되는 물체가 놓여있고 지난 4월 건물 한켠에 쓰레기가 가득한 장면이 포착됐던 일부 공장 부지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내 공장 건물과 각종 장비 설비는 모두 한국 측 자산으로 북한이 이를 이용하는 건 명백한 자산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6월 14일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국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통일부는 현재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해서도 소송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들에게 개성공단의 북한 측 무단 사용과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교류와 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부터 1년, 과태료 납부 시부터 6개월 범위 내 접촉 신고 수리가 제한됩니다. 법 위반자에 대해선 북한 측 사업 파트너와의 소통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과태료 부과 사유에 방북과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이나 협력사업 승인에 달린 조건 중 결과 보고서 제출 항목이 있는데 이를 누락하거나 극도로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을 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결과 보고서 제출 조건을 이행하게 하면 사후 관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입니다.
해외에서 북한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이 접촉을 했을 경우에 사전 사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뭐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가장 중요한 취지는 결국은 북한의 암묵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대북 지원이라든지 또 남북 간 교류의 접촉, 인사 사람들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법 개정 이외의 조치들도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운영합니다. 신고 편의를 위해 센터는 온라인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접수한 사안에 대해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수사기관의 형사처벌이나 통일부의 행정처벌,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의 북한산 농수산물 원산지 현장 조사 등 사안에 맞는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부처 훈령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처리 규정을 다음 달 초부터 새로 시행합니다. 훈령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확한 기준과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통일부는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법 준수를 유도하고 꼼꼼한 교류협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에 방점을 두었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엔 대북 접촉 등 교류 행위에 대한 법 적용에 융통성을 부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비정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방점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의 관행이 잘못되어 있다는 인식이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교류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법 적용을 하겠다. 따라서 이 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법을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대북 압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결단을 내리게 만들고 그런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남북교류협력도 수정 보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한편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8일 유민봉 시도지사 협의회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질서 있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문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 차관은 이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기조를 강조하고 위법한 추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사전, 사후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달 말엔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어 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평가하고 통일부와 자치단체 간 협의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남북교류와 협력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의 16건, 기초자치단체의 148건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15개 총 1,722억 원, 미화로 약 1억 3천만 달러, 기초자치단체가 44개, 총 533억 원, 미화로 약 4천만 달러를 각각 운영 중입니다. 강동환 교수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 북한과의 접경 지역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수요가 있어 왔다며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앙정부로선 자치단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대북 제재라든지 인권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가 엇박자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호 보호법 등을 제정해 먼저 대남 접촉과 소통을 막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양상이라며 남북 교류 중단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올해 미국 의회에서 처리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의회 내 정치적 분열 양상에 따른 여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새 회기를 시작한 미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5건입니다. 이 가운데 의회의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안건은 상원의 미한 상호방위 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결의와 베트남 전 미국 내 한인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하원 법안 등 두 건입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의원이 4월 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대표 발의한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결의는 발의와 동시에 본회의로 회부돼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하원에서 민주당의 그레이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한 상호방위조약 70주년 기념결의안은 아직도 소관상임위원회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베트남 전 참전 미국 내 한인 관련 법안은 한국군 소속의 베트남 전 참전했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에게도 미 보훈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지난해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진전 없이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가 올해 다시 발의돼 추진 약 1년 만에 하원에서 의결됐습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마이크 브런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재향군인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0건입니다. 상하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상하원 결의안, 한국전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 북한에 납포된 미 해군 함정인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하원 결의안 등입니다. 이 안건들은 모두 소관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 중 상대적으로 의결이 시급한 안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해선 이를 승인하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선 외교위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뒤 올해 다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영킴 하원이 각각 주도하는 이 법안은 지난달 말 상원에서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의 경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이 33명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외교위에 계류된 채 실질적인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의 푸에블로 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도 지난해 폐기된 데 이어 올해 다시 발의됐지만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한반도 안건 처리 실적은 전년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의회에선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14건이 발의됐고 이 중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안건은 단 한 건이었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들은 한국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법안을 제외하곤 당파적 이견이 없는 초당적인 안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의회 내 처리가 더딘 이유는 의회 내 정치 지형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톰 렌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8일 VOA 전화통화에서 의회 내 당파심과 내분 그리고 상하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가 근소한 차이로 양분된 것이 문제 일부라며 이런 상황은 의회 내 일처리를 매우 어렵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Part of the problem is that because of the partisanship.
이런 분위기에서 지출 법안과 같은 시급한 안건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인준안이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안들은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린다는 설명입니다. 상원은 지난달 27일 줄리터나 북한 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지명 6개월 만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활동과 관련해 의회 측과 접촉이 잦은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부족해서가 아닌 의회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는지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it's not because of a lack of concern by the Congress. It's a reflection of how dysfunctional.
숄티 대표는 최근 하원에서 개최된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북한 IT 청문회를 언급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와 관심은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 당파적 논쟁에 더해 예산안과 세출 법안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문제, 국내 경제 문제 등 의회가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한반도 관련 문제들에 대한 의회 내 행동을 지연시키는 건 현재 의회의 정치적 분토와 분열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분열은 심지어 초당적 합의가 있는 새로운 계획들에 대한 조치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킹 정특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회는 상당히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놨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행정부가 관심을 보인 주된 이유는 의회가 지난 몇 년 동안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ngress has been a fairly important and influential voice.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의회가 행정부를 압박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은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지원한 슬로바키아 국적자를 제재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국가로 북한과 이란, 벨라루스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가 8일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물자 공급망 역할을 하는 개인과 기관 등 25곳을 정조준했는데 북러 무기거래 관련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 시도에 연루된 혐의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무크르티 체프를 제재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군을 위한 정밀 전자제품 수출에 관여한 튀르키예 소재기업, 러시아의 드론과 관련 부품 공급을 지원한 두바이 업체, 러시아의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스위스 국적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번 제재 단행을 통해 북한과 이란, 벨라루스 등 러시아에 무기와 군사부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푸틴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념비적 제재라고 소개하며 러시아의 무기고를 더욱 감소시키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틴 정부의 방위산업을 지탱하는 공급망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주요 7개국 G7 파트너와 함께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제3국에 거듭 촉구해왔다고 상기했습니다. 영국의 이번 제재는 지난주 미국 백악관이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또다시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Russia is seeking to increase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의 포병 탄약을 다시 판매하는 것과 같은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적자 무크르티 체프는 앞서 3월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이미 오른 인물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무크리티 체프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 북한이 20여 종이 넘는 무기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는 항공기와 원자재, 상품 등을 대가로 받는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관리와 접촉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고위 관리와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을 준비가 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북러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재무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슬로바키아 정부는 자국민이 북러 무기 거래 지원 혐의로 영국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유럽연합 EU 안팎의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캐나다가 국방 경제 사업을 언급한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외부부는 8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국방경제사업을 언급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북한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선택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공모하고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지원하는 잔인한 민간 군사조직 바그너 그룹의 무기를 인도한 것을 단호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 외무부는 국제사회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초대형 대구경 방사 포탄과 저격무기, 전략순항미사일 등 생산공장을 둘러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공장 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 생산하기 위한 능력 조성 사업 등 국방 경제 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기업의 직원을 가짜 면접으로 유인해 내부 연결망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3,7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기업 코인스페이드가 최근 자사 암호화폐 탈취 공격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암호화폐 환전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코인스페이드는 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2일 발생한 암호화폐 도난 사건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킹 공격자들이 또 다른 에스토니아 소재 탈중앙형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아토믹 월렛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전술과 자금 세탁 계획을 사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인스페이드 측은 조사 결과 라자루스가 올해 3월부터 자사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 침투해왔으며 내부 직원과 고객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취득하기 위해 10여 차례에 거쳐 스피어 피싱 등 공격을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킹 공격자들의 주요 목표는 고위 임직원을 속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코인스페이드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접근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6개월간의 실패 끝에 지난달 22일에 내부 인프라 해킹에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라자루스가 수차례 침투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자 개인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내는 사회공학적 해킹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이들이 구인 사회연결망 서비스 링크드인에 구인 광고를 내고 가짜 면접을 통해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코인스페이드 직원을 유인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가짜 채용 제안에 응한 직원 한 명이 면접 중 악성 코드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를 통해 악성 행위자들이 내부망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인스페이드 측은 공격자는 코인스페이드의 인프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은 후 취약성을 이용해 백도어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이들이 탐색 단계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블록체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회사의 암호화폐 자금 약 3,730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스페이드는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미화 3,730만 달러 도난 사건을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들과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대응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해킹 수법을 다양화하면서 기존 스피어 피싱과 악성 코드 유포 등의 해킹에 더해 개인에게 접근해 정보를 탈취하는 사회공학적 해킹을 시도하는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한국 정부 당국과 함께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표하고 북한 정권과 연결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의 연구소와 싱크탱크, 학술기관과 언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학적 기법을 악용한 컴퓨터 네트워크 탈취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격 대상은 사적인 문서와 연구 결과, 통신 내용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지정학적 사안들, 외교 정책 및 전략, 그리고 북한 정권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회공학적 기법을 악용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발렌스 글로벌의 매튜화 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암호화폐 회사나 사이버 보안 회사 등을 겨냥하면서 관련 분야 동향을 더욱 자세히 탐색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ther they're targeting, you know, an IT company or a cybersecurity company, they can learn more about
그러면서 북한은 특히 암호화폐 공간의 잠재적 보안 취약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기회를 엿보기 위해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와 민간 차원의 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자진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가족 측이 미국 정부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미 육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수차례 전화로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육군은 자진월북한 주한미군 가족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 대변인실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무단으로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 가족이 미국 정부와의 소통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VOA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킹 이병의 어머니에게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아들의 상태에 대해 통보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통보 이후 육군 지휘관이 일주일에 여러 번 전화로 킹 이병 어머니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미 육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킹 이병 가족 대리인을 맡고 있는 루시드 PR의 조나단 프랭크스 대표는 3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킹 이병의 어머니가 사건 발생 직후 정부와 짧은 전화 통화를 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소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s well, she got one phone call when this started, a brief phone call.
당시 미 육군은 킹 이병 가족 측이 제기한 소통 문제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이 트래비스 킹 가족에게 매우 힘든 시기라는 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육군이 정기적 소통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매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다며 추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킹 이병 가족 측의 프랭크스 대표는 소통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면서 육군 장교가 여러 차례 전화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8일 BOA에 해명했습니다. 킹 이병의 어머니가 아들 문제로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킹 이병은 지난달 17일 징계 문제로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이송되던 중 공항에서 탈출했다가 다음날 민간 여행사를 통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킹 이병의 월북 사건과 행방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국무부 등 미국 정부는 킹 이병의 안위를 파악하고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고립하는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내달 17일 서울에서 개막됩니다. 주최 측은 행사 20주년을 맞아 북한 내 노예 종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 증진을 위해 해마다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다음 달 17일 일주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막을 올립니다. 미국과 한국 등 70여 개 민간단체와 탈북민,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트 의장은 8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북한 자유주간은 20주년을 맞는 매우 역사적인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과 상관없이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독재자를 섬기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노예라며 이번 행사의 주제는 북한 내 노예 종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ery historic as it is the 20th anniversary. It will be in Seoul. We're going to be focusing on
숄트 의장은 김정은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씨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북한 주민들인 만큼 우리는 북한의 정보 유입을 통해 그런 선택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북한 자유주간에는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의 위험한 상황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은 중국이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날이라며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려는 탈북민들의 안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숄트 의장은 20년째 이어가는 북한 자유주간은 북한 주민에게도 언젠가는 자유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orth Korea to know that we're standing up for them, and we want the people of South Korea to know that we've got to do more to help the people of North Korea. So that's okay. our focus.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바라는 한편,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한국 국민의 마음을 자극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숄츠 의장은 현재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 주민에 보내는 메시지도 준비 중이라며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행사 기간 중 상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성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몇 주 안에 관련 계획들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4년부터 북한 자유연합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공동 개최하는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탈북민 증언과 의회 청문회,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시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을 알려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타이완 정부가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국의 안보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며 통일을 위한 중국의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힌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제프리우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8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타이완 외교부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옳고 그름을 뒤집은 북한의 잘못에 대해 가장 강력한 항의와 엄중한 규탄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 정부가 타이완 관계법과 타이완 안보에 대한 6가지 보장 약속을 장기적으로 이행해온 것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타이완에 공개적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무기를 판매했다며 미국은 지난달 28일 사상 처음으로 타이완에 3억 4,500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팽창에 맞서 국방과 자위 능력을 강화해야 할 타이완의 필요를 미국 정부가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위 미국의 중국 내정 간섭 주장 등 여러 잘못된 주장들은 국제사회에 비웃음을 사고 있다며 타이완 외교부는 북한에 중국의 메아리꾼이 되지 말고 중국의 폭력 행위를 줄이는 데 협력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의 맹영림 중국 담당 국장은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것을 비난하면서 이는 미국이 공약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세계 미중 커뮤니케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인 동시에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일부인 타이완의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은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며 중국의 통일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국의 그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리우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이 영내에 끼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면서 양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우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수시로 시험 발사했고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영내 긴장을 반복적으로 고조시켜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침공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을 뿐 아니라 타이완 주변 해상과 영공에서 군사 도발과 심리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중국 역시 야심차게 영내 현상 유지 약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이라는 악의 축이 제기하는 글로벌 핵 위협의 증가는 영내 및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타이완 외교부는 중국과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세계 및 영내 평화에 기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우 대변인은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공동의 주요 일원으로서 이러한 악의 축에 맞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내 파트너들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함께 수호하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조속히 포기할 것을 계속 촉구해 나가면서 동시에 타이완 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173년 8월 9일 이탈리아 서부 토스카나주에 있는 피사의 사탑 건설이 시작됩니다.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사의 대성당에 딸린 종탑으로 높이 56m, 계단 251개, 무게는 14,500톤에 이르는 대리석 건축물입니다. 기울어진 탑으로 유명한 피사의 사탑은 팔레르모 해전 승리 기념으로 만들기 시작했으나 1178년 공사 도중 탑이 기울어진 것이 발견돼 공사를 중단합니다. 이후 1272년부터 1278년, 또 1360년부터 137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탑 건설을 재개해 사탑을 완성합니다. 특히 제1차 공사 후 탑이 기울기 시작해 제2차 공사에서는 기울어진 각도에 맞춰 수정을 가한 뒤에 건설을 재개했으나 기울기를 멈추지 못했고 제3차 공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지게 된 원인은 지반 침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진흙이나 고운 모래 또 조개 껍데기 등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토질이 부드러운 남쪽 부분에 지반 침하가 발생해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탑이 기울어지면서 남쪽 지반에 대한 하중이 더욱 커지게 돼서 침하가 더 진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1935년부터 남쪽 지반 보강을 위해 지하수가 지반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주입해 사탑 주변으로의 지하수 유입을 방지했고 이후 몇 차례 보수 공사를 했지만 결국 1964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사탑이 더 이상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는 안전상의 문제로 아예 사탑의 공개를 금지하고 최종적으로는 북쪽 지반을 제거하는 공법으로 사탑이 더 이상 기울어지는 것을 막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간의 보수 작업 끝에 2001년 피사의 사탑은 일반인들에게 다시 공개됩니다.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합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항구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입니다. 북쪽의 조호르 해협과 남쪽의 싱가포르 해협을 두고 각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약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16세기와 19세기 사이에 싱가포르는 조호르 술탄국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1819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조호르의 술탄과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를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했습니다. 영국의 인도 정부가 1858년부터 싱가포르를 관할했으며 1867년부터 정식으로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 군대가 말레이시아를 침공해서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1945년 9월 10일 일본이 항복한 후 영국군이 탈환할 때까지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와의 다툼 끝에 연방을 탈퇴해 독립국가가 됩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